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말씀 좀 읽어라 영준아. 그래서 그 대학교 때까지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이제 예수님에 그 관한 말씀을 이제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그리스도란 책을 읽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이제 읽었지만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읽었지만. 그때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그 관한 그 말씀들을 제가 읽게 된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 갈수 있을까 막 이렇게 되게 교만했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의 죄가 얼마나 이 흉악하고 이 진짜 나쁜 것인지 또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사랑과 또 인내하심, 친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나에게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들을 사람들과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제 아는 사람이나 뭐또 인터넷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누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제 부모님과 이제 그 통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참그 시간이 은혜스럽더라고요, 저에게. 참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하루는 제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이렇게 아무튼 좋은 말을 많이 나눴죠. 근데 한 번은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경준아,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너처럼 이렇게 말씀을 쉽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전해주는 사람을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면서 너 신학과 가서 목사를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같이 그 게임 좋아하고, 막, 진짜 이 게임에서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막 그런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변했지? 저도 스스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구나. 이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또 전하는 것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진짜 이 어머니 말씀대로 신학과를 가야겠다. 신학과를 가서 좀더 배우면 더이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또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삶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동생이 안 그래도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 읽을 때랑 또 신학과에 그 다니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뭔가 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말씀이 좋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학과를 하게 됐는데 말씀 읽는 거랑 신학과 다니는 거랑은 좀 틀리대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가졌던 그런 행복함과 또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막 공부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글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뭐 율법사들, 또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디에 오실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가서에는 그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에는 그 시기가 예언되어 있고 또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예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막상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그런 아무도 몰라볼 뻔했는데 그때 딱안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인 거예요. 이 목자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이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명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늘 천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다는 걸 알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것과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학문을 공부해서 뭐 박사, 목사, 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야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기를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또그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뭐꼭 신학과 가야지 말씀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한도에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참된 신앙을 찾아서 사회를 보고 있네요. 가장 성령을 받는 중요한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인 것
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 나눠달라고
같습니다. 네네.
하셨죠? 예. 그리고 참 성령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이 말씀의 그 참된 그 말씀의 빛이 이제 양심을 일깨우면서 제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게 참된 성령의 제 안에 역사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뭐 간증했지만 뭐 이렇게 막 방언 받으러 다니고 뭐 기적 체험하러 가고 이랬을 때는 제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솔직히 갔다 온 그때만 뭐아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흥분되다가 돌아서면 뭐 이전과 똑같고 생활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 참된 정말 이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 진리가 제 삶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진리, 의와 진리와 또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 주님의 생애와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약속과 심판의 광경들 그런 것들이 또 모두 성경에 예언되어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제 삶의 양심을 비추고 제 삶의 인격으로 비춰서 다가왔을 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제 삶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그 변화되지 못했던 그런 죄된 삶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개혁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렇죠? 변화되고 개혁되고 그리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놀건다 놀고 이런 것들 하나씩 끊어지고 그리고 TV에서 손을 떼지 못하던 그 리모컨을 또 넣게 되고 이런 것들 실질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뭐 방언이 터지고 뭐 병을 치유받고 뭐 금니빨이 되고 이래서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제 마음을 조명해 버리니까 의와 진리와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 재림의 광경 이런 것들이 모든 또 예언의 말씀이 제 속에 이 빛으로 비춰지니까 제 삶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개혁되고 변화되고 못하던 것, 못 끊던 것들을 끊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거머쥐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고 이러면서 더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이런 삶들. 아, 이게 정말 참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이런 것을 저는 깨닫게 됐고요. 성령의 받는 비결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명한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참된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성령이라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게 참 성령이라고 생각했고, 또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큰 능력을 받으신 것 같고, 성령의 모습이라 하면은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그 주일 성수를 의무감으로 하다가 세계비 오기 전에 한 3년 전쯤부터는 정말 기뻐서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읽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말씀을 더 갈급 찾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더 보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저의 삶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늘 실망하고 괴롭고 이런 삶이 계속 됐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의 삶은 조금씩이라도 그 변화는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라 하시는 그 계명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고, 또 제가 가진 모든 재능과 또 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저 스스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고 갖지 못했던 건데 그런 것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정말, 또 성령을 받는 비결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기운 또는 파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지 또 아닌지,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교파에서 또 여기저기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특히 이제 뭐 그 한 번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네. 이제 어떤 한 블로그 분이 들어오셔갖고 그 질문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 삼위일체의 그 성령 하나님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운영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활동력, 그 어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어떤 영 그 활동력 매개체지 어떤 수단이지 그 성령 자체가 별도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도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더 깊은 한번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라는 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인격체라든가 어떤 그 하나의 개체를 가지신 인격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본의를 가지신 그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묘사한 구절이 참 많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가 또 혹은 저가라고 호칭하시면서 당신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갖춘 개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일례로 성경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또 이 성령께서 함께 이 창조사에게 동등한 그런 개체로서 이 창조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또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근심은 어떤 인격 가진 그 개체가 하는 가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성경 기자들도 어떤 성령님을 인격체로 이렇게 묘사하시고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초대교회 사업 때에서 어떤 재물을 숨기고 그 거짓말을 하는 이런 부분 돼서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성령님을 또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하신 것들 또 성령을 해방하는지 하시면서 이 성령을 어떤 권위 있는 그 존재로 묘사한 성경구절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그 성령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의 활동력으로 보는 것은 이 어떤 성경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전능하심과 그리고 전지하심 그리고 무소부지하심 어떤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도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동참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때 그리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거든. 인간의 모습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다 두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신성을 발휘하신 것은 예수님 속에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파우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성령을 기운이라든지 뭐 능력이나 파워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면은 축도라는 걸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모든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성령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또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또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네.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여러 어떤 가르침을 하면서도 정작 혼돈되어 가지고 그걸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또 그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파워, 능력 그런 것이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성령은 사실 오묘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형체가 비둘기라든지 또는 어떤 그 바람으로 표현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성령의 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오묘함을 우리에게 성경에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의 어떤 짧은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성령이 어떻다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만은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이 땅에서나 앞으로 미래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어떤 그런 기운과 어떤 그런 파워면은 어떻게 사하는 능력과 그런 심판의 근능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것을 너무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도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근심하면서, 성령이 책망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안디옥에서 세울 때도 성령이 따로 두 사람을 세우라, 마치 하나님의 권위로 사도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성령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친히 그분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함께 모시면서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모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령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어떤 성령의 가르침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신학적인 가르침, 그리고 오랜 전통에 의하여 내려오는 그런 사람의 구술 속에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뒤에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어떤 능력을 사탄의 격화시킨 그 가르침 속에서 성령을 폄하하다 보니까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기운이나 파워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뭐 누진비 성령,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려질 그런 성령의 역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써 있는 구절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더니 변개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개역 성경이 변개됐죠. 변개됐으면 그러면 좀 그래도 오류가 적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똑같이 돼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여기 성령만 나온 것 같죠.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만 나온 것 같죠. 근데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이겠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그러면 무엇이 변개된 거예요? 개역 성경이 변개됐죠. 물론 변개돼서 뭐 추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개역 성경에서 변개하려는 것들이 다 못하고 남아있는 게 이 마태복음 28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아주 큰 패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거든요. 초창기부터 이 사탄은 성령님을 사람들이 받으면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변개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변개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는 그 개역 성경들이 다 됐는데 그 철학적인 사상과 함께 또 이 잘못된 그런 사상들로 이 조금씩 변개시킨 것이 그렇게 돼 있지만 차마 다 변개 못 시킨 게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끝까지 변개됐다고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진리에 굳게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조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3장 17절만 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주는 영이시라고요. 그리고 태초에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표현해 놓으셨고 모세시대에도 느헤미야 9장 20절 보면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고요. 또 중세 암흑시대를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개혁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에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시선을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단의 그 기만에 자꾸 속아서 자기 눈을 자꾸 세상으로 보고 성령 역사를 거절하기 때문에 점점 그 마음이 떠나서 그런 역사를 부인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끊임없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이끄시고 또 모든 종류의 편견과 불신의 그런 벽도 무너뜨리시고 또 죄를 범하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 죄로부터 회개케 하시고 그런 정신을 받도록 해서 점점 저희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진비 성령의 역사를 받을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준비시키고 계신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 역사에 참여하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비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사실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실상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자들은 전혀 이렇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다락방에 나타났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오순절 전까지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그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은 자기 자신을 안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들을 쭉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분을 받게 되면 그분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좀 정확한 표현인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약속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물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거룩한 생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그때 오순절 때 상황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지까지의 어떤 그런 보고 느끼고 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능력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단순하게 그 제자들이 좀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전했을 때 그들은 정말 단순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른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늦은 비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을 사람들의 삶은 성경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죄가 모든 죄를 이기는 경험 안에 있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경험에 있는 그런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 성령을 내리는 목적은 뭐냐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곧 짐승의 표에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능력 있게 이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진리 안에서 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하게 지금 늦은 비를 구하고 있죠. 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사람은 뭐 구약에도 여러 성령이 사사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런 표현이 많고 한데 사실은 구속사적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것인데 요엘 선지자가 했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이 나의 신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 이제 말세에 성취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어떤 그 오늘날의 모든 그 진리를 쫓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여실히 증거된다고 싶어요. 그걸 볼 때에 마지막 때 성령을 더전비의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순절날에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 마음 자세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진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 10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크고 더 높아지겠다는 그 자아의 높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그들이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 능력 속에 있기 위해서는 그때의 제자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것이 임한다고 특별히 14만 4천이라는 표상으로 계시록에서 밝혀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정인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을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이른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진비를 받을 수 없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같은 장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늦은비 성령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그 깃발 아래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폭포서 같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마음속의 우상과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을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매일매일 거듭거듭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걸어갈 때 그때 늦은 비가 충만히 저희에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3년 반 동안에도 예수님만 안 보이면 틈만 나면 싸웠잖아요. 일치가 없었어요.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그 말씀 진리를 진심으로 받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같이 마음을 합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그 전에는 막 바다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 바다에 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돈을 다시 벌려고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하늘을 바라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온전히 마음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 잘못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큰 어떤 바벨론 세력 사탄을 따르는 그 세력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것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세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옛날에 그 어부나 또 부족한 사람들이 그 큰 종교 세력 또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세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자아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하여 형제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두 번째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꼭 그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의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